오늘 저녁에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같이 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다섯 가지 원리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서 야고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어는 시험입니다.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자마자 하시는 말씀은 모든 시련과 시험과 핍박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시련과 핍박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들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승리의 조감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순금과 같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은 야고보서를 1장 1절부터 읽다가 말고 조금 혼동되는 그러한 단어,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곧바로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앞에서는 분명히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13절에서는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말로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12절과 13절의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른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2절에서 말씀하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페이라스모이스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트라이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련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temptation, 유혹이라고 peirazomenos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시험 받으면 기뻐하라. 뒤에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시험,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우리말로서 시험이지만 12절과 2절은 트라이얼, 시련에 가까운 것이고 13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어떠한 시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유혹입니다. 편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 무슨 폭동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사업이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자랑스럽고 형통하고 내가 할 일이 별로 없을 때 그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한국 기독 신문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힘든 유혹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가장 참기 어려운 유혹은 첫째 1등이 뭐니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재물이 우리의 가장 큰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31%가 재물의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여자는 37%, 그러니까 돈에 약한 거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게 주시는 시련 유혹의 두 번째 2등은 명예와 자존심이었습니다. 남자가 14%, 여자가 24%. 그러니까요, 여자가 자존심이 더 강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 투표에서 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권사님 안 되면요 못 견디더라고요. 여자들은요 참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 이 자존심 명예가 남자들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그 여자들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3등이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남자가 21%, 여자가 14%.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큼은 여자들은요 뭘 해도 관도 난 교회가 이건 잘하는데 남자들이 약해요. 주일날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4등은 성적 유혹. 남자가 14%, 여자가 5%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혹에 푹 빠져버렸고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남자가 44%, 여자가 28%. 이것 보면 유혹에 대해서 남자는요 정말 약합니다. 여자는 그래도 유혹을 통해서 이기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남자는 34%였고 여자는 52%. 그러니까 시련이 왔을 때 남자는 폭 빠질 때가 많고 여자는 오히려 딛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들은 전공법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그 머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호아킴 데 포사다와 그 앨런 싱어가 쓴 아주 작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스탠퍼드 대학 그 월트 미셸 교수가 시험한 그 머시멜로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살 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빈 방에 한 명씩 넣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책상 위에다가 이 머시멜로는 내 거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먹으면 두 개는 없다. 근데 내가 곧 돌아올 텐데 금방 올 텐데 그동안 네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한 개 더 준다. 두 개 준다. 그렇게 얘기해서 600명을 시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15분 동안 이 먹고 싶은 머시멜로가 내 건데 안 먹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소한도로 이기는 아이들은요, 이 먹고 싶은 욕망을 이겨야 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이겼다가 또 보면 또 먹고 싶으니까 그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고 또 두 개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굳게 믿는 아이들이 견뎌냈는데 거의 대부분이요,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홀라당 먹었어요. 거의 다 홀라당 먹었어요. 근데 안 먹은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한 걸 보니까 걔네들이 10년 후에 보니까 학교 성적도 우수하고 인간관계도 훌륭하고 또 모든 이 어려운 스트레스도 잘 효과적으로 이겨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유혹을 이겼느냐, 그 모습을 관찰하니까 뭐냐면 머신멜로 쳐다보는 보고 있는 아이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홀라당 다 먹었습니다. 근데 머신멜로를 안 보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서 옛날에 자기가 친구랑 좋았던 시절, 또 아니면 뭐 어떠한 그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면서 아 내가 이러한 다른 생각, 머신멜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아이들이 이겼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유혹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 이러한 어리석한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혹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와봐라,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뭐예요? 싸우라, 이거 아니에요. 첫째, 피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 피할 수 있어야 돼. 아예 내가 죄에 져야 될 위치라면요 아예 피하십시오.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야고보는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첫째가 뭐냐면 유혹은 남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나 닥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은 어느 날 네가 닥칠 텐데 이것이 아니고 whenever, 언제든지 너에게 시험이 올 텐데 그때마다 나도 언제든지 유혹이나 시련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그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늘 훈련하고 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우리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결을 이루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아침 일찍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뭐 다시 리뉴하려면 와서 뭐 눈 체크업하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리저브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세 주 훈가 이렇게 줘가지고 제가 오늘 일찍 가면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벽 예배 끝나고 DMV에 가서 아침에 가서 기다리라고 딱 갔더니 앞에 100명이 서 있더라고요. 이야, 문도 한 8시에 문 여는데 제가 도착이 7시 한 35분쯤 도착했는데 한 100명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빨리 가면 나도 좀 해봐야지 그래서 좀 기다려봤습니다. 제가 한 40분 정도 기다렸는데 이야, 담배를 얼마나 피는지, 밖에서 줄 서 있는데요 이 사람 피고 저 사람 피고 막 사방에서 피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 그런데다가 또 이상한 담배 냄새도 나더라고. 뭐 담배가 아닌 것 같아. 그건 대마초인 것 같아. 하여튼 뭐 희한한 냄새가 사방에서 나는데요. 이쪽에서 나면 저 뒤에 가서 피했다가 또 오면 또 이쪽에서 또 피면 또 절로 도망갔다가.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 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방 가갖고 담배 냄새 때문에 괴로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방에서 누구랑 대화를 해도요 술 먹고 술 주정하고 시비 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참 어렵겠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먹고 피우고 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과 일선에서 부딪히고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어제도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이신데 제가 신방 좀 원해서 가서 기도를 해주고 교육자들이 예배를 마쳤더니 목사님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뭡니까? 죽은 제 남편이 담배를 하루에 두 갑씩 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일하는데 자꾸 장기침이 콜록콜록 나와서 병원에 가서 조사했더니 폐가 완전히 하얗게 나왔대. 다행히 폐암은 아니래. 간접 흡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담배 한번 피워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부부간에도요, 담배 안 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진짜 다른 건 돈 못 벌어와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것과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러한 모든 시련은 내가 항상 경계하고 내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습니다. 10년 전인 것 같아요. 우리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가기로 해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처음부터 이 여행사가 돈을 다 받고 사기를 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여행비를 목사님들한테 다 받고 비행기표 준비한 것은 LA에서 뉴욕까지만 딱 사놓고 아무것도 안 사놨어요. 아, 근데 내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우리 가게 되면 여행 바우처라든지 비행기표 바우처라든지 이런 거 줘야지 우리가 가는 거지. 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에 딱 가서 내리기만 하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안내가 기다리고 있어서 걱정 없이 다 모시고 가니까 염려 놓으시고 비행기 타세요. 그래서 뉴욕에 비행기를 딱 타고 내렸는데요. 나오긴 누가 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비행기 뭐 요단 비행기라고 해서 가서 우리 여권을 다 내놓고 뭐 여행 담당자가 안 나온 줄 알고 우리 가겠다 그랬더니요. 예약된 게 하나도 없대. 그래가지고 아 이건 뭔가 좀 something wrong이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LA로 전화하면서 제가요 그 대부분 거기서 포기하고 오는데 오면은 돈 떼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목사님들 데리고 다 갔어요. 요르단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 잘라고 그러면 나 불러내가지고 돈 4,000불 5,000불 안 내면 호텔에서 12시에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또 12시 1시까지 싸우고 2시까지 싸우고 그 다음날 되면 또 호텔에 들어가면 또 싸우고. 그래가지고 제가요 막 LA 뭐 한국일보에도 전화도 하고 뭐 저 중앙일보회사에도 전화하고 사기꾼 만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고통당한다는 거 밝혀라 그러고 막 내가 제가요 이래봬도 싸움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싸우고 또 타면 그 다음날 성지순례 가니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요 갈릴리 바닷가에 타고 쓰니까 눈물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이 어려 제가 성지순례는 진짜 어려운 성지순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비아돌로사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신 그 길을 갈 때도요 제 승질을 못 잡아서 아마 거기서 소리치고 이 쌍놈의 새끼라고 욕한 건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목사가 하도 괴롭게 해가지고요 제가 비아돌로사 예수님 십자가 짊어진 데를 가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요 장사꾼 아니면 성지순례자들은요 정말 예수님의 그 자국이 남아있는 그 길을 가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저는 너무 속상해갖고 이 쌍놈의 새끼라고 제가 욕을 했어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정말 괴롭고 어려운 시련이 옵니다. 우리 깨어서 나에게도 어떠한 시련도 유혹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경계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특별히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어떡합니까? 나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었나? 나 돈에 약하게 만드신 거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기꾼을 가까이 두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왜 이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러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에 대해서는요. 예, 제가 감당할 유혹, 시련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병폐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다 남 탓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았다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 직장을 못 얻는 것은 대통령이 대통령 짓을 잘 못했기 때문이고, 또 내 아내와 남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해필 내가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이 고통을 당한다. 하여튼 모든 것을 남들 탓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사실은요 남 탓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책임지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에 대한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요,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발전해왔고요,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은요 역사를 퇴보시켜왔습니다. 나는 영어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영어가 뭐냐면 See, I told you. 요 말을 참 싫어합니다. 뭘 잘못했으면 서로가 아파야 되는데, 고봐, 요 놈아,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싫어요. 모든 유혹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를 요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까? 그러지도 마시고. 왜 하필 그때 이렇게 이쁜 여자가 내 앞에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책임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유혹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자 수고에도 보면 유비무환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은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러분, 또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사탄은 우리의 욕심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요 누구나 다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그 자체를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욕망으로 말미암아 죄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다 욕망도 주셨고 비전도 주셨어요.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있어요, 욕심은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욕망의 틈새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에 현혹되게 되면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는 말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미끄러지지 말라, 속지 말라.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우리의 그 욕망이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LA에 그런 목사님 봤습니다. 6.25 때 공산당의 총뿌리 앞에서 신앙을 지킨 분입니다. 총을 갖다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가지고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 그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동분자 그래갖고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 안에 갇히고 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신 분인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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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돈의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분, 죽음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지켰다. 그 시간은 우리가 이겼지만 작은 유혹의 시간, 그 돈의 유혹, 이런 것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넘어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늘 깨어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 경계하고 내 마음에 있는 욕망에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번째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초점을 머시멜로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맞추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유혹을 바라보고 우리의 욕망으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보세요.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않는 순간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시면서 나로 걷게 하게 해달라. 주님이 오라 하니까요 물 위로 뛰어내렸어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요? 못하는 거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가 언제 넘어집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면요 안 넘어져요. 어디에? 파도 보고 파도 치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빠져버립니다. 솔로몬이 이 땅 위에서는 최고의 지혜자요 또 철학자요 정치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대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언제 넘어지냐면요 이 모든 태평성대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초점을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두는 순간에 솔로몬은 넘어졌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는 베드로라도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세상에 살아가다가도 늘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것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유혹에 대해서 전공법을 택했던 아이들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초점을 하나님 앞에 두고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보면 유혹을 이기는 비결.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사람의 의식 지수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성지수로 표현했는데 20부터 1000까지로 표현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의 그 영성지수가 200 이하면은 세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 영성지수고 200 이상이 되어야 세상에 보탬이 되고 보람이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그 영성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그 수치심은 영성지수가 20, 죄의식은 30, 무기력은 50, 슬픔 마음은 영성지수가 75, 두려움은 100, 욕망은 125, 분노는 150, 자존심은 175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러한 영성지수입니다.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 근데 200이 뭐냐면 용기. 아무것도 없어도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땅 위에 유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200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15% 이상이면 살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죄의식이나 무기력증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85%가 된다 할지라도 15%가 200 이상의 영성지수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살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성지수 가운데 중용,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 것이 250이고 자발성,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그러한 영성지수가 310이고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이 500이고 기쁨의 삶이 540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 600이고 깨달음 이것이 보통 700에서 1000이라고 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데 이 호킨스 박사가 하는 말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영성지수를 5를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5를 못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슬픈 마음을, 그래 슬퍼하지 말자, 그래서 슬퍼하지 않는 사람 없고, 두려운 사람이, 아 그래 두려워하지 마자, 이래서 안 두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영성지수를 뛰어넘는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 있느냐, 죽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든지 우리의 과거의 영적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길밖에 우리의 영성지수가 바뀌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인생이 용기와 승리와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은요, 본호개인, 거듭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좌절하고 죽고 싶은 마음, 괴로운 마음이 용기와 승리로 바꾸는 것은요, 본호개인, 거듭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거듭남의 역사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기억하십시오. 모든 유혹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모든 유혹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